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남조선에는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자랑 방송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살고 있는 인민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는 방송이죠. 만약에 연말 결선에 올라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가수도 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국 노래자랑이 방송을 하러 온다고 여기저기 안내글이 걸려있더라고요. 만약 방송에 참가하고 싶다면 신청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조선에는 이 전국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자랑 방송들이 부쩍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 중에 흥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하고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민족의 성향이 이런 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북조선에도 이런 방송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아, 네.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민족의 이런 흥은 해외에서 K-POP이라고 불리면서 남조선의 노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죠.
전국 노래자랑에 목사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노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것은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떠올랐던 건 우리 한민족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흥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네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무척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윗이 있어요. 저는 시편 중에서 18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을 정말 솔직하고 꺼리낌 없이 노래로 표현해서 좋았어요.
맞아요. 시편 18편의 처음 시작 부분은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같이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나 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 안 하실 수 없겠네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반석이고 요새이며 피난처이며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쁘셨던 것은 당연하겠죠. 저는 마리아의 찬양도 좋아한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을 때 자신처럼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잉태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지요.
엘리사벳은 레이 지파에 속해 있었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서 어머니 쪽 사촌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마리아를 만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해 있는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태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6개월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다른 이들과 달랐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갓 잉태되었었거든요. 아마 잉태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은 완벽하게 서로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태는 사람을 살해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성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하면서 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낙태를 해도 된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서 절대 허용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그것 또한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사탄은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어린아이들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태동을 느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답해서 마리아도 찬양을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 부분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르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그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찬양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뱃속에 구세주가 잉태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또 율법에는 간통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까지 하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잉태와 관련된 찬양으로 또 한나의 찬양을 들 수 있죠.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죠.
마리아의 찬양도 그렇지만 한나의 찬양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한나의 찬양에는 가장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한나의 찬양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후감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한나의 찬양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거나 낳았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른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욥의 말처럼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들어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갖게 된 기쁨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많은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찬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야빈왕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또 긴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죽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행해를 건넌 뒤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드보라는 이번 야비난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노래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승리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전투에 나가셨을 때 구름 사이로 비를 내리시고 산들을 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비난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5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서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손파할지어다.
팔 써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슬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슬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근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니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고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고하도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유랑이 무기또 물갓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근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6절에서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용사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였지요. 야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삼갈의 날과 야일의 날은 모두 외적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차군 어설길로 숨어 다녀야 했을 정도로 위험하고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다들 숨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나 보네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는 것은 모든 공공질서가 마비되었다는 말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회도 붕괴됐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나 드보라가 세워졌어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무리가 새로운 신을 택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답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 중 첫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에 뿔이 박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말렉 족속의 근처에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 중 하나이므로 전쟁과 고난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뿔이 박혔다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강인한 자를 말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아말렉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들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말이군요.
베냐민 지파는 너희 중에 속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건요. 사실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숫자가 제일 적은 족속이에요.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레위인의 기생 문제로 인해서 베냐민 족속이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섞였다는 말은 베냐민 족속이 단독으로 나서기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길은 므낫세 족속의 후손으로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바로 마길이에요. 그러니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도 참여했다는 의미지요.
이 마길 족속은 요단강의 동쪽인 길르앗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고지대로 용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도 마음을 함께해서 이 전투에 참여했고 르우벤 지파는 비록 군사는 보내지 않았지만 큰 결심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후원해 주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나 몰라라 한 지파들도 있었지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므낫세 반지파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과 아실 지파는 군사를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반면에 수블론과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근대에게 큰 폭우를 내려서 그 군사들이 떠내려가게 하셨어요.
여기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북부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신다라는 것이네요.
맞아요. 어떤 지파는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방관하며 자신의 유익만 따지는데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야일이 시스라의 목을 베어버림으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 영광을 야엘이 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투이기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배워주세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초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것에 딱 생각나는 대로 딱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십자가 하게 되면 구원.
아, 구원이란. 그리고
저는 십자가 하면 고난의 길 딱 생각나요.
고난의 길.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네, 그겁니다. 자, 우리 이맘 남아서 우리 오늘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셔서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대표에서 백 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한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미소 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러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광야에 가봤거든요.
와, 광야를 가보셨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목사님이 느낀 광야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광야의 특징이 있었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순간 이런 고요함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게도 느껴지기는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요. 우리는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 저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런저런 소식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것에 대해 피곤함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피곤한 인생이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란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도 조용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네, 예수님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조용한 곳을 찾아가면 그 특징이 뭐냐면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 침묵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침묵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침묵은 조용한 것이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다는 말이군요.
우리가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침묵 속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용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침묵 속에 아무리 소리를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와, 그렇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혹여나 삶에 지쳐서 분주하게 다니다가도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때 그때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집중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무수히 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 침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하나의 물건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고요한 시간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 시간을 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집중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는 내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십자가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요. 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신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다섯 가지 말씀 함께 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예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장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즘 남조선에 보면 십자가 모양을 목걸이나 팔찌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십자가를 예쁜 보석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끔찍한 거죠.
맞아요.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잖아요. 단두대 같은 것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사형틀을 목에다 손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날 고대 로마에서 범죄자들을 처단할 때 사용한 방법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요.
두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나서 십자가를 세우면 온몸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면서 살이 찢겨나가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는 끔찍한 사용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십자가를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목에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소리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인 것이네요.
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절망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또 천주교의 십자가와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그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양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요.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네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맞아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축복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모든 게 잘 되도록 복을 비는 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사자밥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도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신방 예배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마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자들은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고난과 위협과 협박과 박해 속에서도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이 십자가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계속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려오는 음성은 너는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라는 음성인데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군요. 미소야 너는 죄를 용서받고 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라는 거네요.
십자가의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의 은총인 것 같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격이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를 위한 주관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데요. 그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내가 찢겨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나 대신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라는 건데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용서받고
용납되었다.
나는 용서받고
용납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건데요.
목사님, 죄와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죄를 지었는데 저주 없이 죄만 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아담에게도 임하고 하와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요? 왜죠?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대신이 있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탄을 심판하세요. 심판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죄가 변화해서 죄인 된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네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선고가 내려진 거거든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 심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보면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던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군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사탄은 밟히게 될 운명이고 심판이 내려진 거라는 선고가 된 거네요.
머리가 밟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당하기는 하지만 발 뒤꿈치를 물릴 정도거든요. 아프기는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좌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나에게 있어서 승리로 보장이 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그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로는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의 후손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53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이 읽어줄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다시 한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네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곧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십자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단어가 다가왔는데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결국 내 마음의 분주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온전히 그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침묵 속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들으려면은 잠잠해야 되고요. 우리가 막 얘기하는 기도보다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한동안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가신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다 종교와는 또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부활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 부활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그 믿음과 부활 소망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나아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이 시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아멘.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도다.
아멘.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아멘.
주 예수 승리하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모든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소리를 우리 한민족 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민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민족 위에 죄와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감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의 죄가 용서받고 용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민족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족에게 정쟁과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903년에 있었던 원상의 부흥과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한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